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장면들, 그래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20장 23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많이 오해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조한 칼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들의 죄를 주님께 옮기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주님께 속한 권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단지 죄 용서를 선포하실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칼빈의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어느 곳에도 우리는 사도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해주는 예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어느 곳에나 이렇게 전도자로서 다녔던 거죠.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어요. 죄를 사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독단적으로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는 오직,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형벌을 치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외상으로, 죄송하지만 외상으로 간주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셨는데 말이에요. 이것을,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 돌아와서 믿었을 때 누군가가 중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인류에게 허락된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는 사하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용서를 베푸는 유일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자, 이제 20장 24절로 가보겠어요.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저는 그곳에 왜 도마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성경이 더 이상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도 고립주의자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열 제자들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에 대해서 흥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도마는 그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25절로 가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는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그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성도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도마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거할 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배울 것을 성도 간에 서로 나누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려면 자주 모여야 합니다.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무도 중요한 영적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마는 주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여러분 만져보았을까요? 물론 도마는 주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으로 직접 그곳을 만지지는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저는 오늘날 내가 오직 그분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을 만질 수만 있다면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보여달라고 말을 하죠. 문제는 예수님께 대한 죽음과 부활의 증거가 부족한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의심에는 응답을 주시며 그런 자에게는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부정직한 의심을 갖고 답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답을 주실까요? 만나 주실까요? 아니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제는 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죠. 아,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게 이치에 맞냐. 아니, 당연히 이치에 안 맞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게 그거 이치에 맞게끔 설명하고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치에 맞게끔 또 우리의 이성에 잘 이렇게 되게끔 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장르로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좀 더 정확히 봐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람들이 도덕적인 문제들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제게 자기는 구약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후에 저는 그가 간음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정직한 의심을 갖는 자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도마가 했던 것보다 주 예수께 한 더 고상한 증거를 발견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최고 절정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의심쟁이 도마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 나누고 좀 더 우리 도마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0장 29절로 가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못한다고 말을 했던 도마,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29절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 한 특별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0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부활 후에도 역시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일들을 행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자료들을 선택해서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를 쓰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다른 복음서들에 의해 덮여지지 않은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던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지만 지금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가보겠는데 이 요한복음 21장, 이 21장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한이 복음서를 쓴 후에 서론과 결론을 첨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장에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이 사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우리의 봉사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사건은 8절에서 14절인데요.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였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봉사의 동기로서 그분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지성에서의 주로서의 주 예수를 보여주며 봉사에서 제외되는 환경의 다양성과 지식의 부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전체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랬습니다.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갈릴리 바닷가는 주님의 부활 전과 후의 사역들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곳은 이 사람들에게, 즉 제자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또 주님께도 아주 친숙한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올라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셨던 겁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가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는 문제의 그런 제자들이 한 그룹을 지어 있었어요. 아주 열려하지만 실수자라고, 아주 열정적인 있었지만 또 마음이 따뜻하지만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있는, 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가 아니겠어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그러나 정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굉장한 의심쟁이죠. 질문이 많았던 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재치꾼 나다니엘이 있죠. 그 다음에 우르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두 명의 다른 제자도 있는데 아마도 이들은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들이 고기 잡으러 간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봄으로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남으로부터 부는 신선한 바람이 해안 가까이에 잔물결에 이렇게 차 일으키면서 아주 좋은 그러한 풍경을 이루어내고 있었죠. 언덕 주변에는 초록으로 물든 그러한 들판이 있었고 아마 꽃들이 만발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마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아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해안을 왔다 갔다 하며 바라보다가 아마 그런 가운데 에이 모르겠다, 난 고기나 잡을게, 아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다른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당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스코트 박사는 이것은 전문가의 실패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까지 했으니까요. 고기 잡는 것에 이력이 났던 사람들인데 전혀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심히 낙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낙담하는 것은 그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또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아마 그냥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요. 그들은 평생 이 일만 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것에는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실패의 밤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고 이것은 갈릴리 바닷가의 영광스러운 아침이 되었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4절로 가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저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른 알아볼 수 없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마리아도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또한 그들은 호수에서 떨어져 있었고 이른 아침에 바닷가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기란 뭐 그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어려웠던 거라고요. 5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라는 단어는 마치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요한 1서에 있는 아이들아와 같은 애칭, 그런 애칭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없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들은 그분께 없다고 대답을 했으나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만일 고기를 잡았다면 상황은 아주 달라졌을 것입니다. 고기는 얼마나 많이 잡았으며 또 얼마나 큰 물고기를 잡았는지 그들은 그분께 자랑을 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으리라고 봐요. 이것은 그분께서, 즉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 각자에게 틀림없이 물으실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잡았느냐? 땅 위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너는 했지? 라고 묻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대답이 그들처럼 아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대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드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를 함께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마이퍼스트 드림과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입시 준비도 잘해 서울대에 입학한 14명의 신앙과 공부 비법을 소개한 서적 나침반사의 고딩 화이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 극동방송 매기성경 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고 인터넷 www.fabc.net에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기성경 강의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된 내용을 CD나 테이프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9-0460번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